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말씀은 뭐 특별히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가는 대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추수감사주일에 늘 감사하라, 감사한 생각을 해보고 해봐라 이런 내용들을 뭐 계속 이렇게 그동안 해왔는데 작년부터 제가 메시지를 절기 메시지를 잘 안 했지요.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건 아시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노력 없는 변화 그 말씀을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 했고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그 씨 뿌리는 비유가 확장돼서 우리에게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 예, 그런 영역입니다. 사실 앤드류 웜에게 책자 중에 노력 없는 변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을 좀 참조했고요. 또 그 책에 없는 내용도 이렇게 보완해서 지금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영역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잠언서 23장 7절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떠해야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 구절 그냥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에 보면 변화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그 다음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여기서는 아까 로마서 12장 2절은 내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뭘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데 그냥 주의 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볼 때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변화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 정도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다음 주 정도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태가 이렇게 난 만족하다. 나는 지금 인생기에 최고의 시기를 달리고 있다. 아, 그러면 너무나 좋습니다. 사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정말 내가 지금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좀 그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인생의 지금 최고점을 지금 달리고 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 마음에 만족이 없고 성취감도 없고 내적으로 성취감이 이렇게 없다면 사실은 내적으로 지금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니, 이 나이에 뭘 해? 이게 아니고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린가 하면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할 일이 있고 이렇게 달려갈 길이 있는 사람은요, 힘이 납니다. 특히 이렇잖아요. 저는 그런 체질이 아닌데, 여행 간다 그러면요, 일주일 전서부터 기분이 좋아. 막 준비하고, 막 그래. 당일날에 막 날아갈 것 같아, 어떤 사람들. 근데 왜 저는 여행 간다 그러면 싫은지 모르겠어요. 가서 고생할 생각하니까 그냥 피곤한 게 먼저 싹 돌아와. 그래서 별로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여행 가자 그러면 막 힘이 넘쳐나요, 그냥. 생기가 막 나요. 그게 원래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즐겁지 않고, 기대도 없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뭐, 어제와 같이 지나가야 되고, 별 일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담담합니다. 이런 상태가 뭐예요? 사실은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변화는 그냥 뭐 환경을 바꾸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생기가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힘이 넘쳐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뭐예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바톤을 넘겨서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살리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치유할 때 그분은 힘이 났을까요? 아니면은 시들어 있을까요? 힘이 넘쳐났어요. 왜요?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데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특별한 부름을 받고 비전이 있고 소명이 있어요. 근데 비전을 못 깨닫고 소명을 못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만족감이 없고요. 성취감이 없고 그래서 내적으로 시들어가요.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찾아서 힘차게 우리 주님 앞에 갈 날까지 달려가셔야 합니다. 아멘이지요? 예. 그래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기가. 자,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많이 얘기해요. 묵시가 있으면 소망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요, 좀 이해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좀 말이 좀 그렇잖아요. 그 뒤에 거는 이해가 돼요. 율법을 지키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을 잠시 좀 올려볼게요. 자, There is no vision. 이건 묵시라 그랬잖아요. 킴 제임스는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비전이 없으면 혹은 이렇게 다른 번역본에서는 where no visi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ere is는 없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he people perish. 방자에 행한다가 뭐예요? 멸망해진다는 거예요. 멸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저렇게 말을 못하고 그냥 방자에 행하거니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면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조금 의미가 좀 가까워지죠? 예.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시들어져요. 멸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묵시가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전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NIV에는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비전을 리벨리게이션이라고 했어요. 리벨레이션. 계시라고 해놨어요. 계시. 그러니까 묵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비춰주는 계시 또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비전이 없으면 멸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슬픈 일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비전이 보이면 생기가 돌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세상을 사는데 즐거움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되고 밀려나가야 되고 이런 생각하면 암담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손 털었어. 할 게 없어. 암담해. 그냥 이렇게 끝나가냐. 이 생각하면 암담하지요.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많은 노하우와 그 지혜와 총명들, 그 많은 경험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이 비전을 보면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쪽이 안 열리면 삶의 재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변화를 결단하고 변화에 도전하라. 자, 오늘 크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삶의 변화가 와야 되고 변화를 하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그 두 가지입니다. 자, 변화를 결단하고 변화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자, 그래서 변화를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안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어야 됩니다.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변화는 안에서부터 오는 것이 참다운 변화예요. 자, 변화는 안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씨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요? 외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이발하고 목욕하고 옷 사입고 뭐 이러면 변화가 오는 줄 생각하는데, 혹은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이사를 한다든지 좋은 환경으로 옮긴다든지 그러면 변화가 올 줄 알아요. 그리고 변화를 바꿔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변화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안에서부터 옵니다. 근데 이 변화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에서부터 변화시켜주면 이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서 주변을 영향을 줘요. 이게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변화로 여러분이 뭔가 위로를 받으려 생각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자, 안에서의 변화를 어떻게 그럼 시작하는가?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 자, 그래서 잠언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속이, 마음이 바뀌면 겉이 바뀐다. 이게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교훈이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속이 뭐로 가득 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내 속의 생각이 어둡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삶이 어둡게 나타나요. 그 사람의 속이 밝다. 그러면 모든 것이 밝게 보여요. 이게 잠언서 23장 7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우리의 마음에서도 바뀌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뭐라고요?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나와요. 나오는데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보겠습니다. 자, 육신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자, 옛 영, 옛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구분을. 자, 옛 영, 옛 사람, 사단에게 지배받는 영입니다. 그리고 혼과 몸이 그 영향을 받아서 물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새 영, 새 사람으로 바뀝니다. 혼과 몸은 그대로입니다. 혼과 몸은 그대로고 영만 바뀝니다. 자, 그런데 육신이 뭔가 하면요. 여기서 여기 혼과 몸 있지요. 이것을 육신이라고 그래요. 특징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으로 안 살고 혼과 몸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육신이라 그래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새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살아가면 어떻다고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할게요. 영의 생각은 뭔가 하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여러분, 몸과 혼에서 나오는 것은 살리지 못해요. 육신에서는 살리지 못해요. 살리는 건 어느 영역이라고요? 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육은 무익해요. 육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 그 진리의 말들은 어느 영역에 해당된다고요? 영의 영역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뭐라고? 영에서부터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영에서 온 거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생명이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잖아요. 들었잖아요. 그 내용은 영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영으로부터 오는 자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혼과 몸으로 살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육신으로 산다 그래요. 근데 육신으로 사는 사람 중에요, 착한 사람 많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육신으로 사는 사람 중에 아주 강도도 있고요, 살인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사네, 어떤 사람은 남도 도와주고 박애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멀리 외지에 가서 자기가 의사지만은 저 아프리카 가서 그냥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사람, 인생을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다 뭐라고요? 육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요? 무익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 영에서 온 건데 그 영이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생명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영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영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에 있는 것이 펼쳐지게 해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이 생명과 평안의 원천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적인 생각이고요. 영의 생각이에요. 아니, 물론, 뭐 성경 안에는요, 욥의 얘기도 있고, 마귀의 말도 있어요. 그렇지요? 사람들의 얘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아, 그런 내용을 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을 주고 영의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오면 더 선명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사실은 영의 생각이에요. 자, 봅시다. 자, 성경의 뿌리를 박으면 그게 자라나요, 저렇게. 자, 그런데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요. 영의 생각이라 그래요. 이 성경에서부터 뿌리를 박고 올라오는 이렇게 자란 것이 나무에 비유했어요. 자, 근데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적인 생각이라 그래요. 이 성경에, 영의 생각. 근데 여기에는 열매가 뭐가 온다고요? 생명과 평안이 와요.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근데 반대로요. 육의 생각은요. 저렇게 시들어지고 사망에 와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평안은 영의 생각, 하나님적인 생각에서 옵니다. 평안은.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영의 생각인데 어떻게 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옵니다. 평안이. 그냥 평안이 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평안이 오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베드로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걸 어디에 줬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영에다 줬다는 거예요. 영의 영역에 이미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므로 말미암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 오거나 모든 능력이 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게 뭐예요? 치유라든지 형통이라든지 자유함이라든지 기쁨, 평강, 승리, 뭐 성공 뭐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돼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영이 있고요. 영에 하나님의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이 와 있어요. 그 평강이 와 있는 거예요. 영에. 근데 혼이 있고 삶이 있잖아요. 삶에 나타나야 돼요. 몸에 나타나야 돼요. 자,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자꾸 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합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요.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보다 보면 오,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네. 이런 게 서서히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어때요?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비춰져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평강이 와요. 원리가 이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와 계세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께 소유한 모든 은혜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 안에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혼과 삶의 영역에 나타나려면 내가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 때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요. 자, 원리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 그런 사람 가끔 있지요? 나는 자주 있는데,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하여간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 아니, 물론 우리가 남을 힘들게 하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 그냥 내 중심으로 봅시다. 누군가를 나를 힘들게 해.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이 저 인간 상대할 놈이 아니네. 이러면서 딱 끊어버리시겠어요? 좌우지간 여러분의 삶에 힘들면 처음에는 참다가 견디어보다가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애쓰다가 이제 막 한계에 오는 거잖아요. 처음서부터 막 튕기지 않잖아요. 자, 어떻든 간에 힘이 들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불평불만하고 짜증을 내고 막 힘들어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예. 육신의 생각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인간 가서 한방 때려? 뭐 이러면서 내가 있는 힘들을, 내 팀원들을 해가지고 괴롭혀?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육신의 생각. 이거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이, 피곤해. 무슨 괴롭네, 괴로워.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육신에서 나온 건 사망이고 영에서 나온 건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영의 생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사망 쪽으로 보지 말고요. 영의 생각 쪽으로 이렇게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오게 돼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찾으셔야 돼요. 영의 생각을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영의 생각은 결국 예수님이 이르는 말씀이고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나?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똑같이 대접해라.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라. 그런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누가 힘들게 할 때 그 환경을 딱 볼 때 처음에는 딱 올라오는 게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이 딱 올라와요. 그냥 화도 막 올라오고 분노도 올라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얼른 정신을 차리고 아 이렇게 살면 육신의 생각이 이건 죽는 거야. 내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 그럼 영의 생각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영의 생각에는 생명에 평안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상황 속에 영의 생각은 뭐야?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야,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는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다.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자, 이걸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씨름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 때 그 사람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사단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얼른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보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육의 생각 버리고 영의 생각을 보는 거예요. 자,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 무슨 말씀이 떠오르는가 하면 배후에 마귀가 있구나. 싸움을 일으켜서 그리고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괴롭히려 하는구나. 이게 딱 보여요. 예전에는 보이는 것만 봤어. 근데 말씀을 통해서 딱 지혜를 얻어서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아니라 저 배후에 안 좋은 세력이 지금 괴롭히고 있구나. 나를 공격하려고.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대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분노, 상황,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에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말 듣고 뭐 좀 세상적으로 좀 실력 있는 사람 말 듣고 그래가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화내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속으로 말씀으로 내 생각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동의하고 그걸 합당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 작업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이 불편함, 이 분노, 이 짜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겉으로 이걸 내가 참아야지. 안 돼요. 한계가 오면 터져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말씀에 영으로 오는 생각이 뭔가 그걸 여러분이 바라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야, 저 말씀이 오라. 저 말씀이 생명이야. 저 말씀이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너는 잠잠하라. 저 말씀을 따라야 돼. 저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섭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계속 여러분이 그 작업을 하시면요. 순간 딱 와요. 그게 익숙한 사람은요. 그걸 딱 봐요. 그렇게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가 날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화내지 말고 이 사람도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마귀에게 당할 수 없지. 이렇게 적을 선명하게 간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변화는요.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심령에서부터. 그래서 심령에서부터 계속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변화가 돼요. 왜?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니까. 그래서 어떻다고요? 저렇게 겉에 열매가 달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저 열매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요. 아내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렇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게. 근데 안에서부터 생명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동의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변화되면서 어떻다고요? 저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노력 없이 일어나는 변화예요. 자,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라 그래요. 한편으로 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내 내면에서부터 말씀을 붙잡고 행해가는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변화를 열망합니다. 변화하기로 결단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변화를 열망합니다. 변화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네. 내 삶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열망합니다. 변화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씨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안 해도 돼요. 딱 보면 이해돼요. 그게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씨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아,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진리를 따라가야 돼. 난 속사람이 변해야 돼. 이렇게 고백하시고요. 자, 그래서 밖의 환경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나는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전적으로 양보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전적으로 양보합니다. 자, 요게 필요합니다. 야, 막 화가 나 있어. 그 말씀이 딱 오면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러면 그 사람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육신대로 살면 난 멸망한다.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다. 이게 깨달아지면 어떻다고요? 빨리 돌아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상황을 표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단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뭐라고요? 안에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 첫 번 말씀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이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 묵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간간에 말씀드렸어요. 계속 지금 말씀 묵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뭡니까? 말씀 고백을 포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안에서부터 시작되면 노력 없는 변화가 밖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동적으로 저렇게 자라서 이렇게 무성해집니다. 이렇게 안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밖을 신경 쓰지 말고 안에서부터 해나가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구약과 다른 접근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말씀을 읽을 때 구약과 다른 접근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자, 구약은요, 율법이 작동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데 뒷장을 보면 구분이 됩니다. 자, 볼까요? 자, 구약은 율법이고요,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구약은요, 어떤 면에서 어둠이었어요. 신약은요, 밝음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어떤 형태를 행가하면요? 이런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졌어요. 자, 구약 사람들 거듭나지 않았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럼 신약에 우리에게 율법 준 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자, 구약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겉의 행동을 다뤘어요. 구약에는요. 왜? 죄의 본성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의 행동을만 다뤘어요. 하나님 그것만 신경 썼어요. 그것만 책임 물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는가 하면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구약의 사람들은요. 뭐라고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줬어요. 법을 주고 뭐라 그래요? 요거는 해라. 요거는 하지 말라. 요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요게. 자, 그런데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가. 우리는 의로운 본성을 가졌어요. 거듭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의인으로 봐요.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지 그건 신경 안 써요, 하나님. 그 사람의 본성이 뭐냐? 너는 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을 보시는 거예요. 속을 보는데 어떤 속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속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이 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성령님이 뭐 하십니까? 여기 신령한 복이 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가르치려고 오신 거예요. 자, 뭐라고요? 이미 생명이 바뀌었고요. 생명이 의로운 본성으로 바뀌었고요. 하나님이 그 영에다가 신령한 복을 다 넣어줬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예, 영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누구지? 내 존재가 뭐야? 예, 빙이라는 거잖아요. 빙. 두잉이 아니라 빙.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랑받는 자구나.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구나.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구약의 율법적으로 읽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해야지.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은 구약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요 사람은. 근데 신약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됐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네? 내가 이렇게 신의 성품에 동참한 자가 됐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신령한 복을 다 줬네? 예수님 은혜로 다 완성시켜놨네? 그래서 성령님, 이 주신 거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하면 어떤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지? 어떤 영광스러운 삶을 내가 살 수 있지?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신약을 읽을 때도 뭐라고요? 하라, 하지 말라. 그것만 봐. 그것만 눈에 들어와. 이 사람은요, 구약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었다고, 그럼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다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했다고, 그럼 그게 도대체 뭐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비춰주셔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알게 돼요. 자, 이런 삶으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묵상은 안 하고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이건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습니까? 그냥 법에 의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속사람은 안 변해요. 속사람은 안 변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그것만 신경을 써.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내 속사람이 변한 걸 말씀한다고요. 너는 의인이야. 내가 의인이라고? 의인이면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내가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걸 정체성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의한 일에 누가 협조하자 그러면 아, 나는 그렇게 못돼.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데 내가 배신할 수 없어.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선명히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자, 그래서 봅시다. 이런 겁니다. 영에 하나님의 생명, 신령한 복,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점점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자꾸 묵상해요. 이걸 보고 묵상하고 인정하고 이게 내 삶에 펼쳐져야 된다고 자꾸 고백하게 되면, 동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몸에까지 그 역사들이 쭉 나타나요. 이게 신약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알게 되면 내가 그런 존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바꿔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속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다 보면 이런 거지요. 특별히 서신서를 많이 보셔야 돼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만 기록해놨어요. 물론 앞에 도움되는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지?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 이유를 설명 안 해요.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돼 있어요. 그런데 서신서를 보면 어떻다고요? 그분이 지옥에 가서 어둠의 세력 이기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놓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얹어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요? 서신서 내용이. 그 서신서 내용을 읽으면 우리의 정체성을 선명히 알게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는 걸 보게 돼요. 또 내가 이런 일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권세를 알게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도 있네.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자, 이게 보이는 게요, 비전이에요. 오,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줬고, 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줬다. 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일을 해내 가야지. 이 비전인 거예요. 그래? 세상에 병든 사람 많다. 고통당한 사람 많다. 이게 마귀가 장난을 해서 사람들이 죽어간다. 그럼 어떻게 저 사람을 살릴 건가? 병원을 보낼 건가? 아니지. 내 안에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와 있지. 그래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참 안 됐네. 병원비 조금 부족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리 오시오. 살 길이 있어. 같이 기도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을 의지해. 기도하면 그 사람 살려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뿐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예전에 타락해서 대리자로서 나쁜 일만 했지만 이제는 어떻다고요? 선한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대리자로서 우리를 불렀다고요. 이렇게 자라가면 여러분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움직여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 보여요. 이 비전이 보여. 어떻게 그러면 이 땅을 바꿔갈 것인가? 이 땅에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사람들을 변화시킬 건가?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더 지혜를 얻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배워야 되잖아요. 이런 게 보이면 이게 비전이 보인 거예요. 그 비전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오, 이게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는구나. 윤택해 하는구나. 이게 성공이구나. 이게 봐요. 그걸로 끝납니까? 그 사람은 그 삶을 추구해 갑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묵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면 비전이 안 생겨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 그냥 어떻게 세상에 돈 많이 벌까, 어떻게 노후를 안전하게 살까, 여기만 신경 써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할 건가, 뭘 할 건가, 별 생각을 다 해. 그거요, 의미 없어요. 조금은 도움이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알게 되면요. 오, 하나님의 이 생명 능력이 사람들을 살리네. 이 비전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삶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소망이 꽂혀지고 거기에 인생을 걸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어떻게 해요? 서신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신약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누구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었지? 나에게 어떤 권세와 능력을 줬지? 그 성령님 뭐 하시지? 그리고 그러면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사람들을 윤택케 하는 능력이 내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살아야죠. 이런 게 비전이라고요. 이게 믿음에 의한 삶의 핵심이에요. 이게 안 보이면 믿음의 원리는 배웠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만들기를 원했고 실제 내 영에 이런 은혜를 줬다. 그러면 내가 이걸 개발해서 그 일을 해야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비전을 살리셔야 돼요. 비전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꾸 보면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막 열망이 생깁니다. 막 뜨거움이 생깁니다. 때로는 사단이 막 눌러요. 네가 뭐 한다고.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시 말씀 보면 힘이 나. 그렇지. 아니야.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웠어. 나 이거 해야 돼. 그래서 길을 더 보고 하는 게 묻고 달려나가면 이 속에서부터 이제 불이 막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열정이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묵상의 능력이 엄청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존재와 나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이 거기에 도전을 하면 엄청난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알고 배우려 그리고 그걸 찾으려 해야 되는데 아예 묵상을 안 하면 아예 안 되죠. 그래서 속에서부터 믿음이 솟아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주셨다고? 그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힘을 내야지. 하고 힘이 막 일어나요. 열정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속에서부터 이제 열정이, 불이 올라옵니다. 쉽게 말하면 뜨거워져요.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눈이 열립니다. 자,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고백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고백하고 묵상하는 게 뭐냐? 어떤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게. 여러분 집중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그 다음에 지속해서 숙고하는 거예요. 지속해서 그 말씀이 이렇게 하는 약속하셨다고, 그럼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맞아,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또요, 그것이 내 의식에서, 의식과 무의식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자, 그러면 걱정하는 것도 묵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걱정하는 게 있지요? 그 묵상이에요, 그게. 여러분 머리에서 떠나가지 않아요. 그 계속 여러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묵상은 뭐라고요? 부정적인 영역의 묵상이에요. 그 쓸데없는 묵상이에요.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묵상이에요. 그게 어둡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긍정적인 묵상을 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 생명과 평안을 주는 말씀. 영이신 말씀. 그걸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자, 그런데 봅시다. 걱정도 묵상이기도 하고, 그런데, 자, 처음에 우리가 걱정하면, 걱정이 조그만 것이 나타납니다. 이게 나타나요. 근데 자꾸 묵상하면요, 이놈이 점점 커져. 점점 커져요. 더 묵상하면요, 엄청 커져. 그래서 여러분을 짓눌러.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일어나지를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대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처음에 조금 보일 듯 말 듯해 자꾸 묵상하면 점점 커져. 그 다음에 더 묵상하면요 이제는 완전히 실체처럼 보여가지고 힘이 나.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야 하고 힘이 납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 묵상은요 말씀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끊임없이 집중하면서 의식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또는 그렇게 하려고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꾸 말을 되뇌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 그래서 말씀의 묵상의 능력은 속에서부터 믿음이 솟아나게 하고요. 속에서부터 열정이 타오르게 합니다. 비전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묵상이 없으면 믿음의 도약도 놓치게 됩니다. 묵상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눈여겨보고 고백하고 그것을 계속 선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난 말씀 읽어. 그 사람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 읽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또박또박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줬지, 그리고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지? 그러면 이런 능력을 줬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게 하나님 하셨지? 이런 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말씀을 보면서 그 행간에 있는 의미들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묵상인 거예요. 근데 읽으면요, 그런 게 안 보이고 그냥 머리만 스쳐가지요. 이런 내용만 알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막상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야, 내가 널 선지자로 불렀다.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또 기분이 좋았겠죠. 어우, 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웠다고 가서 말했더니 이 사람들이 듣기는 그냥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시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왜 날 핍박하고 사람들이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 나 안 할래요.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불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막 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들겨 맞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묶이더라도 가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왜? 비전이 일어나니까. 이 비전이 일어나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거 예레미야는 알아요. 그 말씀이 이 속에서 불같이 막 일어나는 거 알아. 막 열정이 뜨겁게 일어나. 근데 환경은 자기를 괴롭혀.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요. 이 열정이 생깁니다. 이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말씀 묵상은요. 그 불이 타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상 안 하면 소멸됩니다. 말씀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묵상이 없으면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안 하면 삶의 열정, 능력, 방향들이 사라집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흘러갑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묵시가 없는 사람들은 방자에 행한다, 멸망한다, 소멸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묵상을 하면 삶의 열정이 일어나요. 능력이 회복돼요. 방향이 보여요. 그래서 힘이 나요. 아무리 외부 환경이 안 좋아도 내 속에서 나가는 능력들이 외부를 바꾸거든요. 이게 보이니까 힘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길을 따라가면요. 우리가 소수가 뭐해도 우리 교회는 왜 항상 이래? 그렇게 안 합니다. 비전이 보입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 역사가 일어날 거다. 보입니다. 그렇게 달려가셔야 됩니다. 근데 아, 이거 목사님은 꿈꾸는 소년 같아 이러면 어떻습니까? 협조가 안 되는 거죠. 뭐 이길수 목사님이 꿈꾸는 소년이라 그랬다면서요. 그 교회 권사님들이. 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뭐 늑대 소년 같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방법으로 계속 보다 보면 인생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네. 어, 이게 바로 능력 있는 삶이네.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보입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뭐 자꾸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깊이 자꾸 보다 보면 내 자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고 어떤 존재로 하나님 부르셨고 어떤 능력과 권세를 이미 주셨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내 삶에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그 길이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나요. 오, 그렇지. 나를 하나님 이 세상을 바꾸라고 이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길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외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외부에서 나를 도와줄 것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외부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안에서부터 바꿔가는 걸 준비하세요. 결단하세요. 두 번째, 말씀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열정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들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내 정체성을 알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달려갈 길입니다. 아멘.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